이유인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 동부 시간으로 이를 밤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 나섭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국정연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3년째 접어들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집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이번 연설에서 미국의 경제 회복을 핵심 주제로 다루려 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외교 정책이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인들은 이번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수개월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응할 국제적인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중국과의 경쟁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경제 관련 입법의 조속한 처리도 이후에 당부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핵무기 운영 부대의 경계 체제를 강화한 것에도 불구하고 핵전쟁 가능성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미국인들이 핵전쟁 발발을 우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핵무기와 관련한 러시아 측의 도발적 언사는 위험하며 계산 착오의 위험을 높인다고 푸틴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는 러시아와의 충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푸틴 대통령의 지시를 평가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경계 수준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 고위 관리는 어제 기자들에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지만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앞으로 며칠 안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브를 포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국의 평가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권리는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지대에 집결했던 러시아 병력의 약 75%가 현재 우크라이나에 주둔해 있고 러시아가 38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도 키이브 진격이 러시아의 주요 목표로 보인다면서 러시아군이 현재 키이브에서 북쪽으로 약 25km 떨어져 있으며 하루 동안 5km를 진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관리는 러시아군이 동쪽의 마리우폴로를 진격을 시도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하르키우 주변의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지만 러시아가 이 두 도시를 아직 점령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부 언론들은 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벨라루스가 러시아 지원을 위해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로 군대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미 국방부 고위 관리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러시아가 국제법이 금지하는 대량 살상 무기인 진공폭탄을 사용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고 우크라이나 고위 외교관이 주장했습니다. 옥사나 마르카로바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는 28일 미 의회 의원들과의 면담 뒤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이날 진공폭탄을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마르카로바 대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가하려는 파괴는 거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공폭탄은 주변 산소를 빨아들여 고온 폭발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사람의 내부장기에 손상을 줍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러시아가 진공폭탄을 사용했다는 주장은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러시아의 진공폭탄 사용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면서도 사실이라면 아마 정쟁 범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무장해제와 중립화를 휴전 조건으로 거듭 요구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8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이날 통화에서 휴전은 안보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정당한 이익을 무조건 존중할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국가안보 문제를 이유로 유엔 주재 러시아 외교관 12명에 대해 추방을 명령했다고 미국과 러시아 외교관들이 28일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이들 러시아 외교관들이 우리의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첩보 활동에 관여해온 정보 요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올리비아 달튼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추방된 외교관들의 첩보 활동이 몇 달 동안 계속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의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News Today.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유엔 안보리 11개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단호한 제재 이행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괌 국토안보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재개와 관련해 즉각적인 위협은 없다고 평가하면서 미사일 발사 등 모든 움직임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가 우주 개발을 가장한 탄도미사일 시험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평안북도와 함경도 북부 오후부터 밤까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0도, 최고는 영하 2도에서 12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3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11개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단호한 제재 이행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이들 국가는 북한의 정찰 위성 시험 주장을 거론하며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세 차례 공동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던 한국은 처음으로 성명에 이름을 올리며 북한을 비난하는 국제사회 움직임에 동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28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의제부의 토의 사항으로 논의했으며 언론 성명이나 의장 성명, 제재 부과 등 안보리 차원의 대응책을 도출하지 못한 채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비공개 회의는 지난달 10일과 17일, 20일, 그리고 이달 4일에 이어 올해 다섯 번째입니다. 미국 등 11개 나라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은 알바니아, 호주, 브라질,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한국, 영국이 참여했으며 미국 유엔 대표부의 제프리 드로렌티스 특별정무 담당 선임 고문이 대표로 낭독했습니다. 11개 나라는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27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안정한 행태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며 이것은 올해 10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이고 각각의 발사는 복수의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DPRK's February 27 local time launch of a ballistic missile is yet another example.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 관영 매체가 이번 발사를 정찰 위성 시험 발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복수의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DPRK state media claimed the launch was conducted to support testing of a reconnaissance.
이어 이번 발사는 여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안보리의 규탄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드 로렌티스 선임 고문이 낭독한 공동성명은 또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이 이처럼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규탄하는데 한 목소리를 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We call on all council members to speak with one voice in condemning these dangerous and all unlawful.
특히 북한의 이전 탄도미사일 발사 때 미국과 영국, 일본 등 8개 나라가 성명을 통해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오늘은 호주와 뉴질랜드, 한국이 합류하면서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2월 상임이사국인 영국, 프랑스, 그리고 비상임이사국인 에스토니아와 아일랜드, 노르웨이, 이사국이 아닌 일본 등 7개 나라와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을 규탄했으며 지난달에 발표된 두 차례의 공동성명에는 알바니아와 브라질, 아랍에미리트 등이 추가로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미사일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에 있는 한국은 앞선 공동성명에 단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었는데 네 번째 공동성명 발표에 이르러서야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날 공동성명 발표장에는 조현 유엔 주재 한국 대사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이날 11개 나라는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과 관련된 모든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러한 안보리 결의는 또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을 포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urge all member states to fully implement all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related to the DPRK.
그러면서 국제사회 제재 체제는 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이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접촉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11개 나라는 우리는 북한이 역내 긴장을 완화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외교의 길을 선택할 것도 촉구한다며 우리는 대화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고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데 있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엔과 유럽연합은 북한의 발사가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제기한다며 안보리 결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28일 VOE에 보낸 이메일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발사 재개는 역내와 국제적 긴장을 높이는 데 기여할 뿐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대변인실은 안토니오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최근의 상황 전개에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의 모든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계적인 긴장과 위험의 시기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다른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빌라 마슬랄리 유럽연합 대변인은 27일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성명에서 오늘 또 한 번의 북한 미사일 발사는 평화와 안보에 대한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관여하며 국제법을 준수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주재 아일랜드 대표부도 28일 트위터를 통해 아일랜드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올해 북한의 10번째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행동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이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의무 준수를 이끌어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박동정입니다.
괌 국토안보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재개와 관련해 괌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역내 모든 움직임을 계속해서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괌 국토안보 민방위 사무국은 27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괌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없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괌 당국은 사만타 브레넌 국토안보 고문을 인용해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보도 이후 마리아나 제도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사건들로 인해 지역사회는 모든 위험과 위협에 대한 대비 계획을 갖추고 가족들과 그것을 논의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점이 다시 한번 상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재해는 항상 존재하지만 인간이 초래한 위협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도 유익하다고 밝혔습니다. 괌 당국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괌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지만 북한의 활동 등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괌 국토안보 민방위 사무국은 마리아나 지역융합센터와 미국의 연방군사 파트너들과 함께 최근 북한에서 발사된 미상발사체 관련 보도를 포함한 역내 주변 사건들을 계속해서 감시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괌 당국은 최근 VOA에 북한이 괌을 사정권에 둔 화성 12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도 괌에 대한 위협 수위에는 변화가 없지만 북한의 활동과 같은 역내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27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28일 만에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했고 북한 관영 매체는 이번 시험이 정찰위성 개발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시험 발사는 올해 8번째 무력시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최근 미사일 발사가 정찰 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한 시험이었다는 북한의 주장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은 정찰용으로 쓰기에는 너무 조악하고 정찰용 카메라를 로켓에 실을 이유도 없는 등 이번 발사는 우주 발사 목적을 가장한 탄도미사일 시험일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김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의 멜리사 헤넘 연구원은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왜 카메라 성능 시험을 이번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Particularly why you would test a camera in this way. But,
헤넘 연구원은 북한이 전날 쏜 준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정찰 위성 개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시험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통상 정찰용 카메라는 로켓 자체보다는 위성에 싣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7일 오전 7시 52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번 시험이 정찰 위성에 쓰일 카메라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해당 카메라가 우주에서 한반도를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위성사진 분석가인 닉 한센 국제협력센터 객원 연구원은 북한이 공개한 사진으로는 어떠한 정보도 얻어낼 수 없다면서 정찰보다는 지리학을 위한 사진으로 더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에 해상도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한센 연구원은 로켓에서 더 나은 사진을 찍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것을 토대로 봤을 때 로켓에 탑재된 카메라를 정찰용 카메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오랫동안 우주 발사 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춰왔다며 하지만 이번 미사일은 우주 개발 역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have been very focused for a long time.
우주 발사 목적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카메라를 장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베넷 연구원은 이번 시험은 실제로 탄도미사일 시험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를 정찰 위성에 쓰일 카메라 성능 점검이라고 규정한 건 국제사회의 압박을 줄이며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주 발사를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은 순수한 목적으로 우주 발사를 하는 자신들이 제재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미사일 시험은 화질이 좋지 않은 사진 몇 장을 찍은 것을 빼고는 탄도미사일 시험과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룩스 벡톨 미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로 무엇을 이루고자 했는지가 분명하지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고 탄도미사일 역량에 대한 시험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해넘 연구원은 북한의 이번 준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북한 정권이 군사 역량을 키우기 위해 내놓은 장기적인 계획에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군사, 정찰 위성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오랫동안 밝혀왔다는 겁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국방 발전 전략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군 정찰 위성 개발을 제시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앞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유예를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실제로 그렇게는 하지 않으면서 그런 방향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북한 정권의 시도로 보인다는 겁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이번 미사일 시험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미국이 우크라이나 상황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응을 크게 걱정하지 않고 군사 역량 강화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략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일과 상관없이 그들의 군사 정찰 체계를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털 교수는 세계의 시선이 우크라이나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은 여전히 여기 있으며 미국과 그 동맹들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미사일 시험 시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경입니다.
일본 항공자위대가 자국을 겨냥해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이나 다른 물체들에 대한 대응 원칙을 밝혔습니다. 미 7함대는 최근 실시된 미일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을 통해 미사일 방어 시나리오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높이는 목표를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자국을 향해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이 무력 공격이 아닐 경우에도 파괴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직 무력 공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일본은 그 탄도미사일을 파괴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25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항공자위대의 임무를 묻는 VOE의 서면 질의에 어떤 경우든 특정 국가나 지역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또한 탄도미사일 혹은 다른 물체가 무력 공격으로서 일본을 겨냥해 발사될 경우엔 무력 공격 상황에 대한 방어작전 명령을 발령해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작전과 관련된 내용이라 논평을 삼가겠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밝혔지만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이 자국 영토와 항공, 영해에 들어오면 자위대가 요격할 수 있는 파괴 조치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 2009년 3월, 2012년 3월과 12월, 2013년 4월, 2014년 3월 등 북한의 미사일의 움직임에 맞춰 파괴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본은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 고성능 레이더와 해상 배치 요격 미사일을 갖춘 이지스함, 그리고 지대공 유도 미사일인 패트리엇 등을 활용한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해군 실함대는 미일 연합탄도미사일 방어훈련인 리질리언트 실드 2022가 훈련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실함대 소속 제5항공모함 타격단 제71 특수임무부대의 조 케일리 대변인은 28일 VOE에 보낸 이메일에서 최근 미 해군이 일본 해상자위대와 실시한 리질리언트 실드 훈련과 관련해 미사일 방어 시나리오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높이는 데 성공했으며 우리 군이 역내 모든 우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리질리언트 실드는 탄도미사일 방어에 초점을 맞춘 컴퓨터 기반의 연례 훈련으로 잠재적인 역내 위협에 대비해 미군 전술, 기술과 절차를 시험하는 동시에 양국의 군사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은 요코스카 함대 사령부를 포함해 일본 전역지비소에서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됐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7일 평안 순환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 1월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형을 쏜 후 약 28일 만이며 올해 들어 8번째 무력 도발이자 7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입니다. BOE 뉴스 박동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미국 의회에서는 한반도 외교 안보와 관련해 주요 청문회와 입법 활동이 예정돼 있어 주목됩니다. 특히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와 한반도 안보 점검을 위한 연례 청문회는 북한의 무력 시위와 맞물려 한반도의 시급한 현안을 총체적으로 검토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이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상반기 한반도 외교 안보와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미 의회 주요 일정은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와 한반도 안보 태세 점검을 위한 연례 청문회입니다. 상원 외교위는 주한 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 일정을 아직 확정하진 않았지만 지명 발표 후 청문회까지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올 상반기 중에는 주한 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원 외교위 관계자에 따르면 백악관의 지명 발표 후 인준안이 상원 외교위를 통과해 본회의로 회부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평균 20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11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1년 넘게 공석인 주한 미국 대사 자리를 필립 골드버그 콜롬비아 주재 대사를 지명한 바 있습니다. 주한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에서 상원 외교위 소속 의원들은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상원과 하원 군사위가 매년 3월 혹은 4월 중 각각 개최하는 한반도 안보태세 점검 청문회도 미한 동맹 현안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연례 청문회에는 폴 라카메라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과 존 아킬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미 의원들은 이 청문회에서 미국과 한국군의 준비태세는 물론 전시작전권 전환과 주한미군 기지 이전 문제와 같은 동맹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올해 청문회는 연초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 시험을 강행한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미 의원들이 대북 정책과 관련해 군사적 측면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지 주목됩니다. 북한은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을 주장하면서 괌을 사정권에 든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올해 들어 총 8차례의 미사일 시험을 강행한 바 있습니다.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는 최근 VOA에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상쇄할 본토 미사일 방어망과 차세대 요격기 역량을 확충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미회선 한반도를 비롯한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연례 예산안 심의도 예고돼 있습니다. 2023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과 더불어 새 국방 예산안과 국무 예산안은 이르면 상반기 말경 발표돼 하반기까지 관련 심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 의원들은 예산안과 관련해 열리는 여러 차례의 청문회에서 대북 정책과 미한 동맹 등 미한 관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조치를 예산안에 포함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2022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에는 중국을 염두에 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과의 동맹 강화와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의 중요성이 강조된 바 있습니다. 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참석한 2022 회기연도 국무예산안 심의를 위한 하원 외교위 청문회는 일부 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거듭 촉구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미회와는 별도로 곧 발표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의 핵태세 검토 NPR 결과와 새 국가안보 전략도 주목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NPR 결과는 지난 1월 중 발표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예상보다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NPR 보고서와 새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는 한반도 외교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주요 안보 정책입니다. 특히 연초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미의회 공화당 일각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등 동맹에 대한 해구산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의 핵무기 사용을 억지나 반격 목적에 한정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어진 지난달 북한이 전술적 핵 역량을 연마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핵 억지력과 기존의 핵무기 정책을 유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니셔티브에 관한 협상을 올해 초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어 주목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을 이용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 대사가 경고했습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미중 갈등에 미러 대립까지 겹친 상황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두 나라와의 협력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한국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불법 침략을 끝내고 주변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한국과 러시아 북대서양 조약기구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한 버시바우 전 대사를 박형주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먼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유 등 이번 사태를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The first reason is that Ukraine's existence as an independent state is seen by Putin as a threat to his ability.
푸틴은 독립 국가로서의 우크라이나의 존재를 EU 국가를 지배하고 냉전 종식 이후 일어난 유럽의 변화를 되돌릴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때문에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통제하고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유럽연합과 통합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푸틴은 영향력을 기반으로 유럽을 재분할하고 러시아 제국을 복원하는 데 성공하려면 우크라이나가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우크라이나의 민주화를 보고 같은 요구를 하도록 해 푸틴 정권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푸틴 대통령 등을 제재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해법도 여전히 열어놓고 있는데 현재까지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Well, the goal from the start has been to prevent any form of aggression while also safeguarding Ukraine's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처음부터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는 모든 형태의 침략을 방지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전략은 억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강력한 제재 위협과 우크라이나군의 무장 지원 등을 통해 침략을 막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어떤 침공도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경고 말입니다. 또 이번 갈등으로 인한 어떤 분열도 방지하기 위해 나토를 강화하고 동시에 위기 해법 수단으로 외교를 제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억지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가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우크라이나에서 더 많은 생명을 잃기 전에 조기에 공격을 끝내기 원합니다. 러시아의 침공에 반대하는 국제 여론도 결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물러서고 협상을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바람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외교에 대한 희망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 동맹국들의 협력도 촉구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번 사태 대응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The Biden administration sees the Russian aggression as the biggest challenge to the international liberal order since World War II.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의 침공을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자유질서에 대한 최대 도전으로 생각합니다. 푸틴의 이런 공격 행위가 성공한다면 다른 독재 정권이 이를 모방하는 데 대담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가 국제질서 보호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과 협력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침략에 대한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중국을 포함한 다른 잠재적 수정주의 세력들이 러시아의 사례를 따르지 못하도록 분명히 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런 가운데 한국이 최근 세계 주요 7개국 G7, 나토, 유럽 회원국 등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기로 한 것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국은 확실히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위상을 활용해 러시아가 이런 불법 침략을 끝내고 주변국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존중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도 짚어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사태 대응에 집중하면서 북한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될까요?
I don't think it's going to be a serious problem. I think there are other long-standing problems in Pyongyang. And it's...
이번 사태가 북한 문제 대응과 관련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양에서 오래 지속되는 다른 문제들, 그리고 협상 과정 복귀에 대한 거부 등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외교적 과정과 한반도의 평화 문제와 관련한 바이든 행정부의 관심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다소 관망하던 북한이 최근 미국과 서방의 패권주의 정책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북한 지도부의 셈법은 무엇일까요?
Kim Jong-un may hope that the U.S. will be distracted, and he may see opportunities to engage with Russia and China.
김정은은 이번 사태로 미국의 주의가 분산되기를 바라고 러시아, 중국과 관여할 기회를 모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북한의 입장이 지나치게 도발적이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너무 도발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한국 등 다른 나라들은 강대국이 무력으로 국경을 변경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에선 북한의 안보가 약화할 것이라는 점을 평양에 상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러시아의 이런 침략이 북한의 미래 안보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무력으로 국경을 변경하고 군사적 수단으로 주변국을 예속시키는 것이 용인되는 세상에서 북한이 이득을 보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북한의 우호적인 언급은 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유엔 대북 제재를 회피하는 데 있어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과 지원을 희망하면서 말이죠.
북한이 이번 사태를 자신들의 핵 보유 정당성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과거 우크라이나도 핵 보유 국가였기 때문인데요. 이런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I don't think that that's very likely. He doesn't seem to need any more inspiration to build up his nuclear weapons and his missile program.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에겐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 더 이상 자극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가 북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더욱 걱정하는 것은 국제 비확산 체제에 미치는 함입니다. 러시아는 1994년 체결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위반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주권 보장을 대가로 핵무기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 이 합의는 실패했습니다. 이는 위협을 느끼는 다른 나라들의 핵무기 필요를 느끼도록 부추길 수 있습니다.
북한이 약 28일 만에 미사일 발사를 재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틈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Yeah, I don't know. They've already been increasing the rate of their missile tests in recent weeks, so I'm not sure any further provocations.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이미 최근 몇 주 동안 미사일 시험을 늘리고 있었습니다.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는지 확신할 순 없지만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서방과 러시아 간 위기를 이용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실수일 것입니다. 물론 김정은이 현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속되는 미중 갈등에 미러 대립까지 얹어진 상황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핵 문제의 주요 관련국인데요. 이들과의 대북 협력이 더욱 불확실해지는 것 같군요.
I think it's become harder and harder. In fact, I would say at the present time, while Russia's engaged in a war against its neighbor,
더욱더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러시아가 이웃 국가에 대한 전쟁에 관여한 현 상황에서 기존 사안에 대한 외교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위기가 끝나면 북한 문제에 대해 다시 협력할 기회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미국과 러시아 간 어떤 종류의 협력도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 러시아, 주한 대사 등을 역임했던 알렉산더 보시바우 전 대사로부터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이것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중국에서 활동 중인 북한 연구원들이 유엔 안보리의 해외 노동자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최소 2명의 북한 출신 인력이 중국 대학에서 민감한 주제의 과학 논문까지 발표하고 있어 유엔의 판단과 향후 조치 여부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발간된 국제학술지 고체 전자과학에 북한 연구진이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이 소개됐습니다. 전 세계 논문 관련 웹사이트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게시된 이 논문은 중국 저장대 소속의 김학봉과 김일성 대학 출신 강현철, 김책공업대 이인식 등 5명의 북한 국적자들이 공동 작성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 중 김학봉은 별도의 안내 페이지에 그가 1979년 평양 출생으로 김책공업대에서 학부학위를 받은 뒤 북한학술위원회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인물로 소개돼 있습니다. 또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김책공업대 반도체학과에서 연구진으로 일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는 저장대에서 수학 중인 인물로 묘사돼 있습니다. 문제는 김학봉의 중국 내 연구 활동이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관계자는 최근 BOE에 김학봉의 사례를 가리켜 해외 노동자 관련 규정에 대한 위반일 수 있다며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해외에서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2019년 12월까지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노동자는 건설업이나 벌목업, 식당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인력으로 인식되지만 과거 안보리는 북한 국경 밖에서 외화 수입을 거두는 모든 북한인을 해외 노동자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과거 해외 프로팀에서 활약하던 북한 축구 선수들이 해외 노동자 규정에 따라 북한으로 돌아간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김학봉이 저장대에서 월급을 수령하거나 생활비와 학비 보조, 장학금 등을 받고 있다면 북한 출신 축구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BOE는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게시된 김학봉의 이메일로 관련 내용을 문의한 상태입니다. 김학봉과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다음 달 국제학술지 고체화학공학저널 게시가 예고된 논문의 경우 북한 출신 연구진인 고성진이 참여했는데 그는 베이징 과학기술대학 환경과학공학과에 소속돼 있습니다. 사이언스 다이렉트는 고성진이 평양건축종합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현재 베이징 과학기술대학교에서 어떤 직위를 맡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BOE는 북한과 중국 연구진들이 전자과학과 화학, 나노소재 분야 등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함께 논문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는 북한과의 과학 분야 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데 이와는 별도로 북한 국적자들이 중국 대학에서 연구 활동을 계속하는 것도 같은 문제로 새롭게 부각된 것입니다. 과거 일부 유럽 국가 고등교육 기관들은 안보리결의 위반 논란을 피하고자 선제적으로 북한 유학생들을 전과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이탈리아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 국적자 4명이 국제과학대학원과 국제이론물리연구소의 통합 박사과정에 소속돼 있었지만 결의 2321호 채택 이후 학교 측에 의해 수학과 신경과학 등 민감하지 않은 분야로 전공과목을 바꿔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역시 과학기술 분야에는 더 이상 학생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당시 고고학 분야에만 학생이 남아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트 워치가 한국의 일부 대선 후보들이 보내온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 인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국제사회의 접근법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선거에서 북한 인권 문제도 주요 이슈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4대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북한 인권 등 15개 인권 관련 질문을 보냈던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28일 일부 후보들의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질문에는 여성, 아동, 이주자, 노인, 성소수자 등 소외 집단에 대한 차별과 표현의 자유에서부터 북한 인권에 관한 정책까지 한국 사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다양한 인권 사안이 포함됐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현재 4명의 후보 중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등 2명만이 답변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한국은 북한과 직접 마주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진전시켜 나가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 원칙이 북한에도 수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협력하고 동시에 북한 주민의 경제적 권리 향상을 위한 인도적 지원 등의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남북 인권 대화를 공약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북한인권대사 지명에 관한 구체적인 단계와 일정을 제시해달라는 질문에는 현 정부의 입장과 방향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에 대해선 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일부 폐지 등 개정을 추진한다면서 다른 여론과 주장 등을 고려해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016년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이 이미 포함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안의 차이를 해소하지 못함으로써 일관된 태도와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선되면 정부, 여야 정치권뿐만 아니라 관계 전문가와 모든 시민들의 협력과 공감 속에서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북한 인권대사 등도 조속히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안법은 폐지를 주장하며 형법에 필요한 경우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질의서 답변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일정상 답변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휴먼 라이츠 워치 측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후보는 북한 인권과 관련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며 북한 인권법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대화 국면에서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은 당연히 찬성해야 한다며 북핵과 더불어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 담당 국장은 28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이번 대통령 선거 캠페인과 토론 과정에서 인권 주제가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는 경각심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이번 질의 요청의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Our underlying aim was to make human rights be part of the discussions and debate about between the candidates.
대선 후보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 문제를 후보들 간 토론의 일부로 만들고 이슈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는 것입니다. 시프턴 국장은 특히 북한 인권 증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의 북한 인권에 대한 압박 방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며 한국 정부의 행동과 발언은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다른 나라의 접근법에 토대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전혜정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 씨의 다섯 번째 마지막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태어나 한 번은 살고 싶었던 나라, 그리고 아들과 함께 살고 싶어 내봤던 용기. 전혜정 씨는 미국에 오기 전 미서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탈북민 지원단체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네, 여기 와서 이제 누군가하고 이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미국에 들어오려니까 그 탈북자 또 단체 어떤 분이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전화번호는 제가 알고 있었대가지고 그분을 연락처 하나만 가지고 미국에 왔어요. 근데 전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운전도 서툰데 운전하면서 그 전화를 한 100통화는 한 것 같아. 근데 전화가 안 돼가지고 너무 당황하고 아무도 없는데 밤에 도착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영어도 안 되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제 여기 캘리포니아에 있다가 다른 주로 이제 전화번호 바꾸고 가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 같은 사람들이 또 이제 미국에 살고 싶어서 오고 싶고 캘리포니아에 살고 싶어서 오고 싶은 사람들이 올 때 그래도 전화라도 하고 전화라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런데 이렇게 인연이 된 단체를 지금은 전혜정 씨가 돌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착을 생각했을 때부터 마음에 품었던 꿈, 바로 탈북민을 지원하는 일.
미국에 대한 이런 생각과 미국을 잘 몰라요. 북한 사람들이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미국에 와보니까 생각이 북한 사람들도 여기에 와서 여기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와서 이게 누리고 살잖아요. 먹을 게 그냥 남아 돌아가고 진짜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단체를 오픈했어요.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탈북민 지원. 그러나 실제 상황은 하루하루 도전을 받는 현실을 살아내는 그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뭐 항암 치료도 받고 여기저기 아프고 힘들고 뭐 미용실도 차렸다가 팔고 이러면서 제가 제일 고생하고 제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 와서 보니까 진짜 어렵게 아파도 병원에도 한번 못 가고 진짜 그렇게 어렵게 사시고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주변에서. 그래서 저는 내가 힘들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 순간에 없어졌어요. 나보다도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좀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돈도 없어요. 뭐 그렇지만 제가 뭐 이렇게 입으로 전화 한 통화라도 이렇게 받아주고 어렵고 힘들 때 또 막 죽고 싶고 죄살하고 싶고 막 이럴 때도 전화가 걸려와요. 밤 12시 1시도. 그럴 때라도 조금 희망이 되고 말동무라도 해주고 그래서 제가 전화 상담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들의 아픔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희망이 된다는 혜정 씨. 혜정 씨는 캘리포니아 지역에 연고 없이 오는 탈북민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종종 한인사회에 도움을 청하기도 하는데요.
한인들이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아요. 뭐 후원이나 도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거 그런 거 도와주는 거는 한인들한테 도움을 받아요. 받아서 뭐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심부름은 저희들이 다 하죠. 탈북 저는 범은 그냥 이거 탈북자들 도웁시다 해요. 뭔가 보면 만나는 사람마다 탈북자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요. 뭐 없어서보다는 그게 쌀 한 포대 라면 한 박스가 커서는 아니에요. 그 돈이 또 탈북자들이 나가서 일하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그래도 옆에 사람들한테서 그래도 우리한테 희망이 되고 우리를 돕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가 살 수 있다 힘이 되고 희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받았으면 이제 또 누군가가 어려울 때 후배들이 어려울 때 그렇게 또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꼭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연결해 주죠, 저는. 근데 그게 한 3년 동안 하고 나니까 좀 보람이 있고.
캘리포니아 지역에 거주하는 100여 명의 탈북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발벗고 나서는 10여 명의 탈북민들과 함께 혜정 씨는 탈북민 지원을 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전혜정 씨가 이 같은 활동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신분이 필요했을 텐데요. 미국에서 한인과 결혼한 후 현재 영주권을 받은 상황입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스트로크에 오셨죠. 근데 사실은 제가 그 결심하기가 어려운 일이지만 제가 와서 이제 할아버지 돌보고 또 비자가 끝나면 가고 했었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병원에 누워 계시니까 그때 할아버지하고 같이 병원 생활을 제가 한 거죠. 솔직히 뭐 결혼을 해도 젊은 분들하고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할아버지 돌보면서 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거는 다 해드리는 것 같아요. 돌보면서 이제 좀 회복돼가지고 많이 회복됐었어요. 많이 회복돼가지고 결혼식도 올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참 좋아하시고 그랬었는데 일단 하늘나라 갔어요. 작년 9월 달에 영주권 받았고요. 10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혜정 씨의 미국 정착은 여전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 지금 할아버지를 돌보다가 돌보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그 집에서 살지 못해요. 상황이. 그래서 그냥 나오게 대단하니까 그냥 뭐 밖으로 나와서 생활하기 시작한 거죠.
갑자기 거처할 곳을 잃어버린 혜정 씨.
지금은 또 이제는 그 제가 이제 쉼터로 들어왔어요.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좀 일을 안 하고 쉬고 싶어서 쉬고 싶어서 지금 쉼터로 또 오는 신부님을 만나셨어요. 김요한 신부님이라고 LA에서 집이 없고 어려운 사람도 이렇게 집에서 돕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그분을 알게 돼가지고 그분 집에 지금 와서 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좀 건강 수양도 하고 또 신부님이 어려운 사람을 지금 넉살을 돕고 아픈 사람을 돕고 있는데 그분들 돕는 것도 좀 배우고 싶고 저도 일 참 잘 들어온 것 같아요. 여기서 배워서 저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 저도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냥 건강만 주시면 제가 좀 열심히 봉사하고 진짜 그렇게 하고 싶어요.
탈북민 지원에 앞장섰던 50대 탈북 여성은 이제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한인 노숙자들에게 쉼터를 제공해주는 한인 가톨릭 신부의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거처할 방 한 칸, 내 손으로 마련할 형편도 안 되지만 혜정 씨는 희망을 바라봅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건강이 다 회복이 되시고 나서 이제 50대 초반이시면 젊으신데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세요?
앞으로는 제가 일단 진짜 우리 배고파서 굶주리고 갈 데 없이 헤매다가 진짜 오시는 우리 북한에서 탈북하시는 분들한테 동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길을 밝히고 희망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10년 후에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10년 후에는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10년 후에는 제가 이 신부님처럼 이런 집에서 어렵고 갈 데 없고 우울하고 외로운 분들 같이 지내면서 즐겁게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건강해지면서 행복한 생활? 그거 진짜 꿈꾸고 있어요, 지금.
즐겨 부르시는 노래가 혹시 있으세요? 찬송가나 아니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하고 또 지금 신부님 성당에 지금 두 번째 나갔어요. 나가서 첫 번째는 뭐 악보볼지도 모르니까 뭐 심표가 뭐 몇 박 심표가 붙고 뭐 이런 걸 눈에 아직 안 안겨와가지고 그냥 따라 불렀는데 어제는 참 잘했다고 칭찬도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이 마음 먹은 대로 내가 잘났다고 되는 거 아닌 거를 지금 스스로 다 깨닫고 있고 하나님께 그냥 더 낮은 자세 그냥 내려놓으면 사심 없이 욕심 없이 돈 벌어서 잘 살아보려고 했던 거 다 내려놨어요 저는 그랬더니 지금 많이 건강도 좋아지고 행복한 것 같고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작은 행복을 10배 100배로 불려 나누는 꿈 이것이 전혜정 씨의 희망입니다 B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전혜정 씨의 사연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30대 탈북난민 조진혜 씨의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810년 3월 1일 녹턴, 혁명 등을 작곡한 프레데리크 쇼팽이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태어납니다. 쇼팽은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배웠고 그의 스승이었던 지브니는 쇼팽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면서 스스로 그만뒀을 정도로 쇼팽은 음악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쇼팽은 7살 때부터 작곡을 시작했고 공연을 갖기도 했습니다. 쇼팽은 평생 200여 곡에 이르는 피아노 곡을 비롯해 가곡, 협주곡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쇼팽이 폴란드에서 파리로 떠나는 도중 자신의 조국인 폴란드가 러시아군에 의해서 점령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비통한 마음에 작곡한 혁명은 그의 대표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피아노곡 작곡자로 불리는 쇼팽. 그는 피아노 연주에서 페달을 이용해 다양한 음색을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쇼팽의 이런 피아노 연주법은 후세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932년 3월 1일 일본이 중국 동북지방에 만주국을 설립합니다. 일본은 만주국의 새 황제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를 즉위시킵니다. 하지만 푸이는 일본의 꼭두각시에 불과했고 실제 권력은 일본 관동군 사령관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연맹은 일본의 만주국 설립을 인정하지 않았고 만주를 열강들의 공동관리하에 둔다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국제연맹을 탈퇴합니다. 일본은 이어 만주국을 식민지로 만든 후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중국 전역을 손에 넣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약 9년여에 걸쳐 만주국은 일본의 허수아비 국가로 존재하다가 1945년 8월 소련군의 침공을 받고 황제 푸이가 체포되면서 무너지고 맙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